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지금 한절 한절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어떤 요한복음 주석집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밝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오늘처럼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오늘까지만 길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50분 이내로 줄일 겁니다. 전혀 안 믿는 표정이세요.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후에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자를 앞에 붙인다고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그냥 요한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요. 그 이유는 다른 공관복음서는 그 복음서 기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자신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이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말이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시면서까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피조물들 중에 인간과 천사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면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루어지죠.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아, 와이프 말 듣고 저녁 때 밥을 조금만 먹는 건데 그냥 돼지같이 그냥 한 사발 다 먹는 바람에 이렇게 목에 자꾸 뭐가 끼네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거든요. 배가 하도 고파갖고 집에서 싸온 밥을 그냥 낼름 다 받아 먹었더니 이렇게 속도 안 좋고 목에 모두 끼고. 소식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한 간섭으로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예정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타락 전 선택이냐, 아니면 타락 후 선택이냐를 놓고 아주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택해놓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금방 답이 나와야죠. 당연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할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가 의외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런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설전이 벌어질 만큼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비비 워필드나 존 스탠포드 윅스 같은 사람,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신학부의 브라이언 게리시, 그리고 독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그리고 뮬러, 막스 샤이베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타락 후 선택설을 의외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반대로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뭐 헬만 바빙크나 루이스 볼커, 반더발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의 견해차 때문에 이런 견해차가 생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존 칼빈의 예정론이 그렇게 혼란을 가져올 만큼 부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견해차가 생겼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 존 칼빈의 베드로전서의 주석을 보면 그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뭐죠? 한번 먼저 보고 가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순전한 상태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미리 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상실된 인류를 파괴된 상태로부터 구하시는 구속자가 되도록 정하신 것이다. 언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자로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예정서를 정리했던 칼빈도 타락 전 선택서를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pre-temporal, 시간 이전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나 다른 주석집에서 조금 오해가 갈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 전체를 이해한 후에 읽으면 전혀 오해할 소지가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걸출한 신학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4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그 타락 전 선택서를 지지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인은 언제 쓰일 거라고요? 재앙의 날에 땔감으로 쓰이려고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Unfair해요? 그냥 감사하죠. 나는 어떻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 감사하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나는 땔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냔 말이죠. 이건 정말 앉은 자리에서 한 2m는 점프해야 할 그런 감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게요. 솔로몬은 악인들은 파멸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 후 선택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인용문이 17세기 알메니우스의 사고방식을 배격하면서 나온 그 돌투신경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그 일부를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순전한 은혜로 당신 자신의 주권적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시원적인 바른 상태로부터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죄와 파멸해로 타락한 인류 전체로부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요 구원의 토대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로 선택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타락한 인류 전체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문장만 보면 분명 타락 후 선택설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앞에 내용을 함께 보면 이 돌투신경의 내용도 타락 후 선택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뒤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트신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모두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작정의 순서가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 작정의 순서가 창조, 타락,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투신경도 타락 전 선택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구원과 유기가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왜 역사라는 것을 굳이 허락하시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친히 보내시기도 하시며 그 역사에 친히 개입을 하고 계실까요? 창세 전에 이미 유기와 선택이 결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라는 것을 만드시고 역사에다가 여러분들을 넣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격 안에서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로봇처럼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과 의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들만 앞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인지를 인격 안에서 이성으로 깨달은 자들만 다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시고도 우리를 역사 속에 이렇게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이 빠져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광명의 나라로 옮기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거 경험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던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은 누구였는지를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가라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을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된 성도들은 이제 요한처럼 자신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다른 말로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성도가 빛을 인식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뭐라 그랬죠? 그게 효과적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죠? 효과적 영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뭘 시키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나 채우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오로지 빛을 증거하다가만 죽어요.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누리다 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뭘 누리다 갔는지. 보내심을 받은, 빛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뭘 누리다 갔습니까? 뭘 쌓다가 갔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참수당해 죽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건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증거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리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그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삶,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결론이 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힘, 고난, 질병, 행복, 기쁨, 슬픔, 하여튼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데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것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자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얼굴 갖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얼굴 갖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몸 갖고, 마른 사람은 마른 몸 갖고, 그 모든 것을 갖고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뭐 달랠 필요도 없고 안 주신다고 떼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다 가셨죠.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떡이 우리의 생명이면 안 돼요. 이 땅의 자원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의 자원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살다 가신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빛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선생이었고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장차 오실 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자꾸 감추어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훌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자꾸 예수님 뒤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수 없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특출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보세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신랑이 아니고 그냥 서서 기뻐하는 신랑 친구야. 신랑의 친구는 신랑보다 잘나면 안 돼요. 자꾸 낮아지고 감춰지고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돋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작고 쇠하고 그가 작고 흥해야 한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조차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죠?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 거기에 만족하면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다가 간 거예요. 그게 죄를 극복한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삶에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아각거리는 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실력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며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세상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당시 제사장 직분은 세습제였어요. 그럼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반대예요, 완전히. 그죠? 좋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일부러 어겨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과는 정반대인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인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 삶을 했을까요? 무슨 변태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도 편안한 게 뭔지 알았을 거고, 따뜻한 게 뭔지 알았을 거고, 멋이 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뭔지 알았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역할을 그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참수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꾸 예수 믿기 싫어지죠? 세례 요한은 이제 옛 언약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형식으로 행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죄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밖에 살았어요. 일부러 밖에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와라,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로 나와라 그랬다니까요.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런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권모술수, 임기응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잠깐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그걸 외치다가 가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 자,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전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삶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며 그 삶은, 그 살아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말로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살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집 사고 휴직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은퇴해서 노인정에 와서 장기나 두다가 죽는 거. 이게 사는 겁니까? 뭐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걸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일갈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냥 맥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찍혀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사는 거예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련의 과정을 따라 사는 것을 철학에서는 그냥 존재한다 그래요.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과 산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위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걸 존재한다 그러죠. 그리고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진흙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걸 갖고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제가 창조의 목적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최대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언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본체적 영광이었어요. 다른 말로 본유적 영광이라고도 해요. 그 두 번째가 발산적 영광이었죠. 다른 말로 발로적 영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효과적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반응적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안에 실재하고 있는 탁월한 신성 자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그냥 본체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성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실체, 이 존재 자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적 속성, 이 자체를 그냥 본체적 영광이라고 해요. 제가 그림을 잘 이제 그려드릴 테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번 따라 보세요. 그게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것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외적인 탁월성, 하나님의 외적인 탁월성과 내적인 완전성을 말하는 건데요. 외적인 탁월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죠. 그건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그리고 한시적이며 한정적인 이런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존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피조물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편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Omnipresence.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시라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순간에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산은 산을 이루고 있는 흙과 바위와 그 안에서 흙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과 수많은 벌레들의 수고와 흙을 붙들고 있는 나무와 풀의 뿌리와 햇빛과 바람과 비와 같은 다른 피조물과 환경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나무가 존재합니까? 씨앗에 의해 탄생되죠.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스스로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우주의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성들도요, 다른 행성들과의 인력이나 질량이나 거리나 회전 속도 같은 것에 의해서 긴밀한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행성들이 쑥 빠져버리면 이 행성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미생물과 저 우주의 행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의존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외적인 탁월성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그게 본체적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적 영광 안에는 내적인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가 편린처럼 주어져 있어요. 사랑, 온유, 인내,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원숭이에게도 공정성에 대한 판단력이 있대요.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타임즈에서 봤어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차별적으로 오랜 시간 주잖아요. 얘는 바나나 3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계속 주면은 나중에 얘가 막 화낸대요. 그건 불공평하다 이거죠. 안 되는 거죠, 원숭이가. 하물며 인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들이 조금씩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속성에 비하면 그건 면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이러한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적인 완전성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언급이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아, 이거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를 텐데 뭐 나도 몰라도 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몰라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가 본체적 영광, 본유족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시편 29편 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요 영광이 바로 본체적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셨죠? 자, 두 번째로 발산적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발산적 영광이란 앞서 말씀드린 그 본체적 영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피조물에게 입혀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렇게 본체적 영광이 있어요. 본유적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적인 탁월성, 내적인 완전성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성이 흘러나와서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고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그 만물 안에 그 발산적 영광이 입혀져 있었다라고 제가 주례를 설명해드렸죠. 이 발산적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경험되게 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이 돼요. 보편적으로 경험이 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기도 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보편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신성이, 그 영광이 만물 안에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그러한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보죠.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보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발산되어 있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게 발산적 영광인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피조물들은 자연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만물을 통해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전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줄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전등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로 인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탁 켜게 되면 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위치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체 전등에 불이 다 꺼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흐르는 전기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것이죠.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전등들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조금 남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흔적마저 사라지면 전부 소멸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중에 이 영적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그 흔적이나마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파스칼이 방세라는 책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글을 썼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멋있다, 크다, 두렵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 같은 데 딱 가보면 가을에 특히 가보세요. 그냥 끝없는 단풍이 쫙 퍼져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헉 하고 말죠. 다른 사람들은 멋있다 그러지만 성도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금강산은 더 멋있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 설악산은 금강산 다 만들고 하나님이 남은 흙 툭 던진 게 설악산이래요. 그 정도로 금강산이 멋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세요. 여러분은 예술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음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지들의 욕심과 지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니까 자꾸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술, 아름다운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안에 자신의 영광을 발산시켜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적만 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발산적 영광의 그 개별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편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있는 그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의 개별적 경험이라고 불러요.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세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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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스랍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드러나버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는 곧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어요. 이 구절에서 쓰인 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죄인들이 지옥 앞에서 외치는 절규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예요. 지옥 앞에서 외치는 절규. 큰일 났네 이거. 그게 오이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 단어를 써서 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다니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밝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밝은 영광이신데 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기운으로 우리를 덮친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나의 죄가 확 드러났어요. 그 영광과 반대되는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외치는 외마디 비명이 오이인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인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영광. 그런 일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에 많이들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장소에 확 임하니까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설교 때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때 조지 휘필드의 설교 때 찰스 스펄전의 설교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을 확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 전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벌벌벌벌 다 기어다녔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 개별적인 경험이 어떤 무리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이 확 까발려져가지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실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반대의 삶을 살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게 바로 발산적 영광인 거예요. 세 번째로 효과적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행위나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기여하는 행위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효과적 영광 혹은 반응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서 쓰는 영광이 바로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뭔가 반응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돌려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바로 효과적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래거나 더욱더 빛을 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변함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들에게 더 높이거나 낮아지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아주 바르고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왔을까 궁금해하겠죠. 우리 서문화교회는 뉴욕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저히 거기서 까치발을 들어서 볼 수 없는 곳에 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문화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 교회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LA로 이사 간다면 너 그 사람이 다녔던 서문화교회에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어. 내가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치고 교우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영광을 높이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거기서 어떤 놈이 왔는데 짐승이야 이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엉터리고 어서 무당 잡교 같은 이해를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걷어붙이고 하려고 하고 그런 아주 야비한 놈이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뉴욕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뉴욕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걔가 다녔던 그 교회만 가지 마. 그러겠죠. 뉴욕에 있는 그 교회와 우리 서문화교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위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과적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입으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우주 만물에 깃들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만 남고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효과적 영광으로 그걸 바꿔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임할 그 피조물이 이제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길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다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효과적 영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소경이 된, 영적 소경이 된 인간들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그죠? 요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빛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또 영광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지니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지니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냥 그 영으로 그대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와 버리면 아까 이사야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직접 그 본체적 영광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육신 속에 감추시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왔냐면 그분이 그냥 내려오면 우린 다 죽어버리거든요. 부다큐아가 햇빛 앞에 서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 본체적 영광이 그냥 내려와버리면 죄인들은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시내산에 못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올라오면 죽어요. 거룩은 그 본체적 영광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체적 영광을 그 육체로 가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분의 삶과 입으로 발산적 영광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들은 소경이었다 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경되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두 집어넣으셔서 죽여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하신 거예요. 뭘?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한 거죠. 하나 해결됐죠? 지금 설명해드린 걸 조금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외부의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성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성, 다른 말로 지성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다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선 이성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앙만 있어도 안 돼요. 이 이성과 신앙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신앙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예 옳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내 존재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과 관계된 거죠. 그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니까 영혼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성이라는 건 이 영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인격의 움직임, 인격의 활동, 이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확 죽어버렸죠. 에?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분별력, 판단력이, 총명이 흐려진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신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성이라는 게 남았는데 이성도 영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인격의 활동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도 우그러진 거죠. 마치 우리 아이가 제 안경을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놨고 안경이 이렇게 우그러진 걸 안경이 딴 게 없어서 이렇게 쓰고 나왔더니 온 세상이 우그러져 보이는 것처럼 이성이 그렇게 우그러진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자기 존재의 외적인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게 recreation, regeneration, 중생인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갖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이성까지도 올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산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우그러졌던 이성이 이제 올바로 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그러진 엉덩이를 펴서 바르게 닦아줬는데 여전히 우그러지게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버리신 세대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계시되었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죠? 그 발산적 영광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산적 영광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적혀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그럴 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발산적 영광이 임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만물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했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을 통해서. 지금은 형체적으로는 아직도 이 천지 만물이 우그러져 있잖아요. 그죠? 회복이 안 됐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괴물이 뭐죠? 괴물. 변태 물고기가 잡혔어요. 아니, 변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응? 기형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그 기형 물고기를 보고 아, 물고기는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얘네들이 바보예요. 이성이 우울어진 자들이고 물고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서 아, 물고기는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기형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똑바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을 해서 원래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그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없고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자들은 절대 효과적 영광이 그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어디로 그런 게 나와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요.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보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저 영광 도저히 못 보겠다. 그 영광 앞에서 내가 확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인생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고 그래서 그때 받을 충격을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멍하니 가다가 나중에 그 영광이 확 나타나버렸을 때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난 도저히 못 보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조물들만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애초에 의도되었던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뜨게 해놨으니까 그죠? 이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그 일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로 유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요, 이제? 이제는 성경 말고 천지 만물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볼 수 없나요? 그 흔적에서 본 것처럼 아주 작은 거 말고 이제 천지 만물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입고 충만히 발산해내는 그러한 것들의 모형으로 교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이런 무리를 만들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무리, 교회라는 게 생겼죠? 모일회, 회자. 왜 교회가 생겼어요? 그거 보여주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모여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모든 만물이 이렇게 눈부신 영광으로 빛날 거구나,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눈이 부셔서 못 봐야 돼. 아우, 눈 부셔. 이 하나님의 영광. 근데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꼴이 셔서 못 보겠어. 눈꼴이 사나워서 못 보겠어, 난 교회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 눈이 부셔야 되는데 눈꼴이 셔서 못 보겠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죄의 오염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응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변해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른 이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산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효과적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엉뚱한 거 하라고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잘 지어져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악이 없고 죄가 없다. 그러면 그곳에는 선만 충만한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선이죠? 선. 마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시편 23편 6절 보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세요. 여기도 선하심. 이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볼까요?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토브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공유적 속성들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고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기여하는 삶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해내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걸린 자리에서 그 아픈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기쁘게 잘 살아내는 거,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쓰나미나 홍수나 기근으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건 선이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준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한 거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바른 행위인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의 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겁간을 하고도 거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기들까지 육축까지 싸그리 다 죽이고도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순종하며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효과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효과적 영광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입으로. 그게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의 지성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진지해지셔야 되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 부리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시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도 똑같이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부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죠. 고3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 고생하면 평생이 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찰나 같은 이 인생 조금 더 부지런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손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고생하면 조금 손해보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근데도 안 하실 거예요? 매일 오는 사람이 욕먹어요. 안 오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분발하시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앞으로 제가 더 들들 볶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